예, 우리가 읽었던 그 23장 앞에 22장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특히 요아스, 요야김, 그리고 요야긴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요시아 이후에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전 다스렸던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지도자들이 잘못하여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지도자들이 잘못하여서 백성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타락 길로 인도해 버렸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23장에 그 목자들, 그 지도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을 보니까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목장 양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양떼들, 이 백성들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될 그런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태양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고 또 바알과 아세라선을 숭배하고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 이제 그 백성들조차도 그 왕을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욕으로 여기고 또 그를 때리고 가두고 이렇게 핍박하면서 거짓 예언을 하는 참 평안이 아니라 거짓 평안을 선포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따라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만 망한 게 아니라 자기 양떼들까지 목자가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들을 곧 목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또 2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너희 악행 때문에 보응하리라 했어요. 사실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여서 망하게 되긴 했지만 실제적인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왕이나 또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할 것 없이 다 지도자들, 육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뿐만 아니고 영적인 지도자들.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평안을 말하고 예루살렘이 망할 리가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망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거짓 평안, 거짓 시온의 그 평안을 말했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은 심판할 것이다 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보다 거짓 평안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멸하실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살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마음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그렇다, 하나님의 성전은 망할 리 없다라는 거짓 평안을 전하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10장 21절 말씀에 이 거짓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이 목자들이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여서 형통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모든 양떼가 흩어졌도다. 사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양떼가 흩어졌거든요. 예,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아수르로 잡혀가는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이것이 그 목자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형통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에 형통할 것인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하는 것이 형통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도자들의 책임, 그리고 백성들의 그 우매함, 그 분별력 없이 따라가 버리는 그런 우매함. 지금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지 아니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듣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듣기에 좋은 말만 구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 칼과 같은 말씀, 때로는 검이 되어서 우리의 심부를 찌르는 그런 말씀이 될 때에 우리가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주님을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듣기 좋은 말만 구하지 마시고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실까? 왜 이 예레미야 이 많은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이 시대에 주고 있을까? 오늘도 주일 말씀이 이제 일곱 교회 중에 라오디아 교회 주신 말씀인데 라오디아 교회는 민주주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 시대에 전하는 이 마지막 이제 재림을 앞두고 있는 종말 시대의 메시지가 바로 라오디아 교회거든요. 그럼 왜 라오디아 교회 주신 메시지가 차지도 않냐고 뜨겁지도 않냐고 뜨뜻 믿으시기만 그것이다고 이렇게 말할까? 지금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은 아닌지. 우리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보면 야 지금 우리 신앙이 이와 같이 뜨겁지도 않냐고 차갑지도 않냐는 미지근한 상태, 열정이 식어버린 그런 상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구나. 왜 지금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 우리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예, 분명히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거짓 신화에 우리가 미혹되지 말고 그리고 어떤 듣기 좋은 말에만 우리가 추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 에서버드 사빌라 일곱 교회 공통적으로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듣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다가와서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고 실천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흩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양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화 있으리라 라고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흩어지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모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이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거기에서 연단되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모으실 것인데 그 모으실 때는 하나님이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그들을 돌보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게 오늘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5절까지 3절 보십시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불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잡혀갔던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레미야 25장에서는 그것이 70년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70년. 그러니까 딱 기한이 있다는 거죠. 한없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 계속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때도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70년이다. 70년이 되면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죠. 4절에서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이제는 이 목자를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다시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목자를 새로운 목자를 세워서 다시 두려워하거나 잃어버리지 않냐, 목자를 세우시겠다. 그런데 그 목자를 어디에서 세우시느냐.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목자들 때문에 흩어진 양태를 다시 모을 것인데, 이 거짓 신하 시온의 불패, 시온은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이 거짓 신하, 이 신학을 따라서 바벨론에 이렇게 대항하는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다시 살아남아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심판을 통과하여 정화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재건하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양떼에게 이 목자를 세워서 이제 다시는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목자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심판받은 유다 백성은 잘린 나무 가지처럼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거기에서 싹이 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싹이 나게 하시겠다. 마치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했던 출애굽기 민수기 17장의 말씀처럼 아론의 지팡이에서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는 것처럼 잘린 나무에서 싹이 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장 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 자, 스가랴 3장 8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8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러면 그 싹으로 나올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라고 다윗의 뿌리에서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걸 정확하게 예언하여 말씀한 내용이 이사야 11장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이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또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공의, 정직, 성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 6절에도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 우리의 공의, 여호와 치두케누,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5절에서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의 줄기에서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를 내게 하시겠다. 그분이 싹이 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죽은 것 같은 그 나뭇가지, 잘려진 것 같은 그 나뭇가지에서 싹이 나오게 하시겠다. 그 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유다를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고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싹이 나게 하시는데 그 싹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서는 그 목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니까 이 땅의 지도자들,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다 양들을 흩어지게 하는 악한 지도자들이었지만, 목자였지만,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 백성의 회복은 의로운 목자, 곧 다윗의 자손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그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까지 맹세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건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 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던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유월절 사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그래서 늘 출애굽 시켜주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 출애굽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어떤 이름?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다. 이제는 출 바벨론,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 못지않게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제는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출 바벨론의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로잡혀갔던 그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죠.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주어질 영적 출애굽에 대한 예고인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서 다시 이제 이끌어내서 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이야기, 그 이제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영적 출애굽에 대한 예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애굽에서 인도해 나신 그 하나님의 이름, 어마어마하게 큰 이름이었지만 바벨론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도 그에 못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출애굽, 출바벨론이 아니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주님이 맹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치는 거죠. 이제는 출애굽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출바벨론의 하나님의 이름도 아닙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고 응답받고 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지도자, 인간의 목자들은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목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선한 목자로 삼고 여러분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오늘 하루가 복되게, 또 남은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